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케도니아 경찰이 그리스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양측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리스 북부 이도메니 국경 통과소 인근에서 오늘 약 30명이 국경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수류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발사해 이민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충돌에 앞서 난민수용소에는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마케도니아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소문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이도메니 난민수용소에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영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부 통제 지역에서 오늘 아침 일찍 각 투표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집권 여당인 바스당이 이번에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3,5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해 250개 의석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서방 지도자들과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평화회담에 대한 위협이자 휴전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랍 청년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중동이 직면한 최대 도전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소재한 여론조사기관 ASDAA 측은 16개 아랍 국가들에서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ISIL을 역내 최대 위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37%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만일 ISIL이 폭력 사용을 줄인다면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도 78%가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높은 청년 실업이 ISIL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국방관리들이 합동군사훈련과 해양순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군사당국자 회담에서는 공동순찰과 합동훈련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군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일 뿐 이번 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에 남중국해에 대한 공동 해양순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 해양순찰은 1년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3월 수출이 1,608억 달러를 기록해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3월 중 중국의 수입은 1,310억 달러로 7.6%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은 2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는 오늘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물론 홍콩 증시도 장 초반 2% 이상씩 올랐습니다. 파나마 연방수사위원들이 이른바 파나마 문서의 진원지인 모삭 폰세카 법률회사를 급습했습니다. 지난주 이 업체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역외 계좌를 운영해온 전 세계 권력층과 부유층의 명단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나마 법무부는 성명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행위에 해당 법률회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나마 문서에 나타난 고객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어제 미 동북부 뉴욕에서요. 이 우주 탐사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 구상을 내놓은 인물이 러시아의 부호인 유리 밀러와 또 영국의 우주론을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점이 일단 눈길을 끄는데요. 이 구상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별을 찾자는 기존 우주 탐사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은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와 가까운 항성계로 알려진 이 알파 센터 우리에 초소형 우주선을 보내자는 건데요. 이 구상에 따르면 초소형 우주선은요. 손바닥보다 작은 컴퓨터 칩 정도 크기에 무게는 28g쯤 되는 아주 가벼운 물체인데요. 이것을 지구에서 쏘는 레이저 광선으로 밀어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초소형 우주선을 한 1000개에서 수십만 개쯤 쏘아 올려서 태양계 바깥으로 밀어내면 목표 지점까지 한 20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 걸릴 걸 20년으로 줄이는 초고속 우주선 탐사 구상인 거죠. 현존하는 가장 빠른 우주선보다 한 1000배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인데요. 이 구상은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우주과학의 발전 속도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40년의 시간 또 1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일단 1억 달러는 이 러시아의 부호인 유리 밀러가 내놓게 됩니다. 이 구상을 위해서 구상된 재단이사회의 인물이요. 쟁쟁한데요. 미국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 당연히 유리 밀러, 스티븐 호킹 박사, 또 미국 국립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센터장. 이렇게 쟁쟁한 인물인들만큼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새벽에, 평안북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오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9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9도에서 19도. 개성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20도 예상합니다. 함흥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9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9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가 부릅니다. 싱어송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9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정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타이완인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파나마 수사당국이 최근에 조세 회피 문건 유출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해관 총서가 오늘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요. 중국의 3월 수출이 1608억 달러, 수입은 13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 3월 수출 규모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5%나 증가한 것인데요. 중국의 월별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게 지난해 6월 이후 9달 만에 처음입니다.
네, 흑자 규모도 300억 달러가 달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흑자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반가운 것은 아닌데요.
네.
중국에서는 성장세 둔화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만들어진 이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3월 흑자 규모가 2월에 비해서 다소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중국 수출 실적이 호전됐다는 건 다행스러운 소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는데요.
네.
지난달 수출 증가 소식은 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도 오늘 1.4%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증가한 원인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요. 이번 주 초 경제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이어서 일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출발이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지난해 3월에 수출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폭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이 수출 증가 이 반등도 단기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둔화될 거란 분석인데 사실은 이런 분석이 더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도 중국의 올 한 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잡고 있고요. 최근에 더욱 낮추기도 했죠.
예. 자, 오늘 중국 정부 발표를 보면은요. 지난 1분기 그 북한과의 교역액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네요.
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또 지난주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해관 총서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대북 수출은 6억 1천만 달러로 14.7% 늘었고요. 수입도 5억 9천만 달러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숭핑 해관 총서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대북 제재 집행은 4월 5일부터라면서 따라서 이번 수치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북 제재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도 거듭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인데요. 케냐 정부가요, 이 자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타이완인들을 타이완이 아닌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케냐에서 타이완인 또 중국인 등을 포함한 중국계 밀입국자 70여 명이 전화와 전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케냐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출국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케냐가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만 외교 관계를 갖고 있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타이완인들도 모두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인이 몇 명이나 중국으로 보내졌나요?
8명이 먼저 송환됐고 어제 37명이 중국행 비행기에 역시 강제로 올랐는데요.
네.
타이완 외교부는 이들 중에 15명이 끝까지 비행기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케냐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면서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항의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자국 국민의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비문명적인 불법 납치고 엄중한 인권 위반이라면서 중국이 즉각 이들을 석방해서 타이완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케냐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케냐 정부 관계자는 타이완 정부와 미리 논의를 했냐는 저희 VOA 방송 기자의 질문에 케냐는 타이완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발언을 아끼고 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다만 케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요. 타이완에서 이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중국하고의 갈등이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요.
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타이완인들을 자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따라서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민진당 정부에서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타이완인들이 이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처음은 아니고요. 가까운 예로는 지난 2011년 초에도 필리핀에서 비슷하게 이 전화 사기 혐의로 체포된 타이완인 14명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네.
타이완이 중국과 네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자국으로 타이완인들을 다시 송환시켰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파나마 조세 회피 폭로 문건 관련 후속 보도인데요. 파나마 수사당국이 오늘 이 관련 법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네요.
네, 이 파나마 수사당국이 이번 폭로 사태의 진원지인 이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본사를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파나마 검찰에 따르면 수색 당시 별다른 충돌이나 방해는 없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언론에 폭로된 불법 행위에 관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압수한 문건의 분석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나마 정부가 이번 폭로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네요.
네, 파나마 정부는 이 폭로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을 했고요. 또 외국 정부나 수사기관의 관련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파나마 정부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요. 금융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각국 정부가요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46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오늘 회원국들이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파나마 문건으로 노출된 조세 회피처 재산 은닉 또 탈세 같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센터 관계자는요, 여러 국가가 각각 가진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이 조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 조사에 착수하는 결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자료가 어떻게 폭로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번 자료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네.
이번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G2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것인데요. 1년 전의 일입니다.
네.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오늘 이제 파나마 검찰의 조사를 압수수색을 받은 모색 폰세카라는 곳에서 40년간 작성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21만 5천 개 기업과 1만 4천 명 개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차이통은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혼자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했고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회에 소속된 전 세계 80개국 언론사 400여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금융자료를 분석했고 1년여 만인 지난 3일부터 이제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자료에는 전 세계 전현직 최고 지도자 또 친인척들의 이름이 대거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켰고요.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격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논란 많은 성소수자 차별법을 일부 개정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 또 어제 급여평등의 날을 맞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여성평등 기념물을 지정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올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네요.
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 do not want, nor will I accept the nomination for our party.
네, 공화당 후보 지명을 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네.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미 지난해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 뒤에도 몇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 라이언 의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한 건데요. 라이언 의장은 이런 억측이 난무하게 놔두기에는 하원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언 하원 의장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린 게요.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못할 그런 가능성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7월 전당대회 전에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려면 좀 벅찹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60% 이상 지지율로 승리해야만 가능한데요. 2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더 힘든 상황이죠.
네.
앞으로 90% 이상 지지를 얻어야만 이 과반수 대의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남은 후보인 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아무도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 중재 전당대회가 뭔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말 그대로 중재에서 후보를 뽑는 건데요. 이 각 당은 전당대회에 모인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합니다. 1차 투표 때는 이 대의원들이 대개 이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2차 투표부터는 이 대의원 대부분이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처럼 경선에 나오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후보를 추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중재 전당대회가 되면요, 이 남아 있는 경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퇴한 후보, 경선에 나오지 않은 제3의 후보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현재 이 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경선에 참가해서 8개 이상 주에서 과반수 지지로 승리한 후보만이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요.
네.
이런 규정은 바꾸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매번 전당대회 전에 대표들이 모여서 규정을 정하는데 이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이런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뭐 가장 많은 대의원을 모은 후보가 지명돼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f no candidate has a majority on the first ballot, I believe that you should only choose from a person who is actually participating.
네,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화당 경선 과정에 실제로 참가했던 사람들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싶으면 실제로 경선에 참가해서 선거운동을 벌였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신은 경선에서 뛰지 않았으니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라이언 의장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이 지난해 이 하원 의장 자리도 이 계속 생각이 없다고 말하다가 이 공화당 내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자 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중재 전당대회에 반대하지만 또 캐식 후보는 내심 바라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대결에서 가장 승산이 높은 후보가 바로 캐식 후보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캐식 후보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무소속이나 민주당 유권자들로부터 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시 후보는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만 승리했을 뿐이고요. 이 그동안 확보한 대의원도 이 14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는 케이시 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최근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미시시피 주에서요, 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법을 좀 시정할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어제 이 새 법에 대한 비판에 따라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주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아, 이는 주 의회의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맥크로리 주지사는 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반차별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주 공무원들을 위한 공정고용정책에 이 성소수자들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요.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이 맥크로리 주지사가 말한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새 법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사용 때문이었는데요.
네.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아니라 이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폭력범이 여장하고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조항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하지만 맥크로리 주지사는 이 같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동성애 권리 옹호가들은 맥크로리 주지사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완전히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이 권리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가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CLU는 이 맥크로리 주지사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조처를 취할 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이 법이 통과된 뒤에요. 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이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른 조처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말에 법이 발효된 뒤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이 거센 비판이 나왔고요.
네.
또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운영 센터를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또 도이치은행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일자리 250개를 새로 만들려던 계획을 중단했고, 그런가 하면 그 유명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연을 하려던 계획을 또 취소하는 등 이렇게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또 비슷한 종교 자유법이 통과된 미시시피주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어제였죠. 4월 12일 화요일이 올해의 그 급여 평등의 날이었는데요.
네.
이날을 맞아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건물 시웰 벨몽 하우스를 벨몽 폴 여성평등 국가 기념물로 지명하는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story of the National Women's Party, whose members fought to have their voices heard.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건물이 전국 여성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0여 년 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미국 여성운동을 주도한 전국 여성당의 본부였고요. 지난 1929년 이래 미국 여성운동의 총본산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이란 겁니다.
네.
이제 이 건물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팔리거나 허물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미국에서도요, 여성의 권리가 남성만 못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남성보다 제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운동을 통해 이 헌법을 고치거나 관련 법을 만들면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새로 기념물로 지정된 곳에 벨몽 폴이란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유명한 여성 운동가들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이 미국 여성 권리 운동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업적을 남긴 엘바 벨몽과 이 앨리스 폴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벨몽 폴 여성평등 국가기념물의 지명식을 또 급여 평등의 날에 연계 눈에 띄는데요. 이 급여 평등의 날이 어떤 날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자는 뜻에서 만든 날인데요.
네.
올해는 이날이 이 4월 12일인데 이 매년 이날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올해 급여평등의 날이 4월 12일이라면 여성들이 2016년 4월 12일까지 일을 해야 이 남성들이 전년도에 받은 2015년에 받은 임금과 같은 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이 작년 한 해 받은 급여와 같은 돈을 여자들이 받으려면 2015년 한 해뿐 아니라 신년도 4월 12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또 이날 대개 이 화요일로 정하는데요.
네.
이유가 그 여성들은 전주부터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해야만이 남성들이 전주에 벌어들인 돈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보통 화요일에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은요, 아직도 남녀 임금의 격차가 많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자 축구대표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받는 돈이 훨씬 적다면서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관련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여성이 미국 남성이 받는 급여의 79%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건데요. 50년 전에 미국 여성은 남성이 받는 급여의 59% 수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쯤 돼야 남녀 임금이 같아집니까?
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경우 2059년에 가서야 이 남녀 임금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또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이 사는 곳이나 나이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또 임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 미국 여성은 백인 남성이 받는 급여의 90%를 받지만 흑인 여성은 63%밖에 받지 못하고요. 또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 남부 루이지애나주는 동북부 뉴욕에 비해서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컸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요, 그동안 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이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벨몽 폴 여성평등 국가기념물 임금을 지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의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로넌 키팅이 부릅니다.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UN 북한인권사무소가요. 최근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인권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과정.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대량학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냉전에 따른 양극화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냉전이 끝난 뒤 1990년대 들어 르완다나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설립 의견이 채택됐고요. 2003년 3월 11일 로마 회의 규정에 의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흔히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Court has a mandate to try individuals to hold them accountable.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만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제도화됐는데요. 각 나라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권은 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 비준국들은 자동으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게 돼 있는 자동적 관할권에 따라서 범죄 발생국과 범죄인의 국적이 로마 규정 비준 당사국일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비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규정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당사국이 아닌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도 유엔 안보리 요청에 따라서 회부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부와 서기국, 검찰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임기 9년에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국 최고법원의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법 관련 실무 경험자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부서와는 달리 독립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한 수석 검찰관들이 재판을 위한 수사 부문을 담당하고요. 재판소 자산이나 업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외에 업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임기 5년에 재판소 서기가 이끌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과와 한계.
국제형사재판소의 첫 판결은 2012년 3월 콩고 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루방가는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은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 전쟁 범죄 혐의의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 집단 학살죄의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 등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인권 범죄의 피해자인 마키안 다카마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통해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21세기에도 여전한 인권 침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죄를 묻는 데 국제형사재판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ICC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주요 국가들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하는 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행위에 대해서 기소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집트와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서명에는 참여했지만 비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자국법과 상충하는 문제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처음 설립 당시에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o me a favor. Do me a favo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라고요. 제가 Sure. What is it? 그래, 뭔데? 라고 묻자 제이슨은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저는 No problem. 그래,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o me a favo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Today's phrase is do, D-O, do me, M-E, me, a favor. F-A-V-O-R, favor. Do me a favor. This common phrase is used when you are asking someone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is extra work or a little annoying for that person. 영어 단어 favor, favor는 호의,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을 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냐는 표현을 쓰는데요. Can you do me a favor? 혹은 do me a favor입니다. 네, 자주 쓰는 문장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In today's example, Jason asks me if I can do him a favor.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공항에 데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어로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oger, can you do me a favor? Roger, can you do me a favor? 는 Roger,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Esther, w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Esther, w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Esther,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Sure. What is it?
I need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No problem.
Thank you.
Let's review. If you ask someone to do you a favor, you are asking him or her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is extra work or a little annoying for that person.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daily sentenc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빈 깁이 부르는 Oh Darling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harm. Believe me when I tell you I'll never do you no harm. Make it alone. So believe me when I beg you, don't you ever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When you told me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8년 4월 13일 오늘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신교파인 위그노에게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의 낭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6년간 프랑스를 피의 공포로 물들였던 종교 전쟁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15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을 믿는 구교와 위그노를 믿는 신교파로 나뉘어져 종교적인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 전쟁인 위그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위그노 전쟁이 한창이던 1589년 프랑스 국왕에 오른 앙리 4세는 즉위하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종교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먼저 종교를 바꿉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파와 손을 잡아야만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교파였던 앙리 4세는 구교파인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1598년 오늘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자신의 종교까지 버리면서 종교통합에 힘을 쏟은 결과 종교전쟁은 그 막을 내리고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1958년 4월 13일 오늘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단단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23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벤 클라이버는 이번 우승을 통해 단번에 미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클라이버는 공항에서 소련 사람들이 매우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소련에서 받은 인상을 말했습니다.
They are very warm individuals. They love very strongly.
클라이버는 냉전 시기 단절됐던 미국과 소련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문화 외교 사절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